말씀 같이 한번 펴서 또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지난주 본문과도 겹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9절까지 찾으셨으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다 같이 했습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예,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힘으로 지혜로 그 말씀을 온전히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움직여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온데 이 종은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권능 있게 이 자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 가면 이 사회와는 완전히 다르죠.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그 언어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뭐뭐 했어요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죠. 영구가 이제 나이가 차서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병인데 그 위에 고참이 있고 최고참이 있죠. 최고참이 그 고참을 시켜서 이 신병 영구를 훈련을 시켜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고참이 영구를 앞에다 세워놓고 이제 여러 가지 군대에서의 생활을 가르칩니다. 그 가운데 이제 군대 언어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모든 언어를 쓸 때 다나 까로 끝나야만 한다. 알겠나? 그랬더니 영구가 알겠다. 다나까로 끝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 반말을 해도 좋다고는 얘기하지 않았어. 알았나? 알았다니까. 뭐 그래서 군대에서는 이 요를 쓰지 않기 위해서 항상 다로 끝나기 위해서 이렇게 엉뚱한 말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합니다. 그렇지 말입니다. 뭐 당연하죠 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되곤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 또 이렇게 새우구이 축제를 맞이해서 교회에 이렇게 처음 나오시는 분들도 혹 없잖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여러 가지 분위기에 대해서 상당히 어색할 수 있고 익숙하지 않고 또 교회에서 쓰는 용어도 참 귀에 낯설게 들리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또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고 또 함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 내용 가운데 6절을 한번 잠깐 보시죠. 6절에 보면 그 마지막에 때가 6시쯤 되었더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지금 유대인의 당시의 그 시간대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유대인의 시간대와 오늘날 현대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대와는 6시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6시는 낮 12시 정오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정오의 우물가에 물을 들어온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 사회적인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는 이 물을 긷는 책임은 여자의 몫이었을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도 여러 사회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여자들이 온전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차별 대우를 받거나 소외되고 멸시받는 그런 문화적인 사회 속에서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뭐 아프리카의 작은 부족이나 정글에 있는 부족들을 보면 실제로 여자들이 노동을 담당해서 하는 그런 부족들도 있는 것을 종종 뭐 TV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물을 긷는 것이 다만 힘든 여정, 힘든 노동이나 아니면 버거운 일로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해방구이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가면 거기에는 여자들이 함께 모이게 되고 거기에서 평소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마음껏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물가는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쉼터 또는 피난처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사극 같은 데를 보면 냇가의 빨래터에 주로 아낙네들이 모여서 빨래를 하죠. 빨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죠. 자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뭐 남편을 욕하기도 하고 뭐 농담을 하기도 하고 우리 동네에 구미호가 나타났다 뭐 이런 이야기 전설의 고향을 좀 많이 봐서 그런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우물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서 그 늙은 종을 보내죠. 그래서 그 늙은 종이 장차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난 장소가 바로 우물가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형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자기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할 때 처음 그 라반의 딸 라헬 를 만난 곳도 우물가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거기서 장차 그의 아내가 될 그 장인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만난 곳도 우물가였던 거죠. 그래서 우물가에서 참 역사적인 만남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도 총각 때 이런 성경을 보면서 내 배필은 누구일까? 그런 마음으로 수도가를 맴돌았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 12시에 대낮에 물을 길러 왔다라는 사실로 우리는 두 번째 사실을 유추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물 긷는 일은 주로 아침 일찍 한다든가 아니면 해질녘에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중동지방에는 그 대낮의 뜨거운 열 때문에 이 정오에 나가서 물을 뜨는 일은 상당히 드문 일이라는 거죠. 그것을 볼 때 지금 이 물길러 오는 이 여인은 당시 사회 속에서 상당히 소외되었던 여자였을 것으로 봅니다. 문전 출입이 거의 없었던 여자이고 우물가에 가서도 누구랑도 마주치기 싫었던 그런 마음이었겠죠. 또는 그 우물가에서 만나는 그 여인들과 나누는 대화 무리에서 따돌림을 당했던 그런 여인일지도 모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혹시 오늘 나의 모습 또는 우리의 모습과 참 닮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시진 않습니까?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라고 뒤늦게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여기서 생활의 터전을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적으로 이 미국 사회 속에서 메이저리티가 아니죠. 마이너리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차별 대우를 받는 것 같고 열등의식을 느낄 때도 있고 또 여러 굴욕감과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 자존심을 상하기도 합니다.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을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했고 더 노력해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왜 나에게 다가오는 일들은 왜 이런 시련과 어려운 일들일까? 세상이 나를 반겨주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서름 속에 있는 그런 인생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절망과 상처투성이인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의 모습이 닮아있고 우리의 삶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이 만남은 특별한 만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오실 때에는 여러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 오신 겁니다. 경계선을 넘어서 오신 겁니다. 지리적으로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그 당시에는 남자가 외간 남자가 함부로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는 일들은 상당히 드문 일이죠. 그것이 유부녀라 할지라도 그러하고 총각이 여인에게 자유롭게 말을 건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겁니다. 또 종교적으로도 유대인은 이 사마리아인과는 거의 상종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에도 보면 물을 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이 뭐예요?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나오죠. 나중에 동네에 음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도 예수님의 이러한 상황을 보고 상당히 의아해했던 것을 봅니다. 4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27절 보시면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이 다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도대체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여자와의 대화를 하고 계셨던 것일까? 이것이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궁금해하십니까? 원래 궁금하면 500원인데 500원 안 받을게요. 궁금해 주십시오. 예. 궁금하시죠? 예.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에 들어갈 때 이 궁금함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만나셨고 또 우리들을 만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궁금함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 요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게 됩니다.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시다가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피곤하고 지치셔서 우물가에 앉았는데 마침 정오가 되어서 한 여인이 나아오자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 여인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만 놓고 보니까 이 본문에 대한 우리들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예수님께서 여행 중에 잠시 쉬려고 앉으셨는데 마침 기회가 오자 그 기회에 전도를 하신 어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저는 보면 볼수록 꼭 그렇게만 볼 수만은 없고 오히려 다르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4장 3절 한번 보세요. 3절 보시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이 표현 속에서 뭔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불가피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꼭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셔야만 할 만한 어떤 당위성이 분명히 있으셨던 것이죠. 그 당시에 여러분들 지리적인 위치를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 당시에 이 유대 땅은 남쪽에 자리하고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위에 갈릴리 호숫가가 있습니다.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 유대 땅에서 지금 갈릴리로 가시는데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는 거죠. 일반 여행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여행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당시 이 종교성이 강하고 엄격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기를 꺼렸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볼 때 상당히 부정하다 생각을 하고 그들과 접촉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자기가 부정하게 될까봐. 아, 그래서 그 땅을 통과하지 않고 동쪽으로 가서, 동쪽으로는 요단강이 그 사마리아의 경계선인데, 그 경계선을 따라서 이렇게 우회해서 가는 길을 택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사마리아 땅을 꼭 통과를 해서 가셔야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NIV 성경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Now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이렇게 나옵니다. 아,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킹제임스 버전에는 He must needs go through Samaria 이렇게 나옵니다. must라는 조동사를 쓰고 있어요. must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강한 의도와 필요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표현의 뉘앙스 속에서 예수님께서 꼭 그 길을 가셔야만 했던 분명한 이유와 어떤 필요와 목적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이렇게 나와 있죠.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Jacob's well was there and Jesus, tired as he was from the journey, sat down by the well.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영어를 좀 썼습니다. 예. 좀 웬만해서는 영어를 안 쓰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특별히 쓰는 겁니다.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여행 중에 피곤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물 곁에 앉으셨다. 이렇게 이 구절에 나오는 분사구를 이유를 나타내는 의미로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 여행을 하셔서, 피곤하시고 지치신 상태가 되어서, 우물 곁에 앉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물 곁에 앉으실 때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육체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의미로서 해석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여행을 하시다가 잠시 쉬려고 들렀다가 우연히 한 여인을 만나보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하여서 그 힘든 길을 기진맥진한 상태로 걸어오셔서 결국 그 우물 곁에 앉으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서 헐레벌떡 그 가빠른 숨을 몰아쉬면서 겨우겨우 그 자리까지 와서 겨우 이제 우물 곁에 앉으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한 사람만 아시겠다 그러시네. 여러분, 이 속에서 여기 하나 더 보시죠. 그 다음에 때가 6시쯤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왜 그 시간이 거기에서 표현 그 언급되어야만 하는 겁니까? 정오 12시, 낮 12시가 되면 나올 한 여자를 만나시기 위하여서 마치 예수님은 그 여인과 약속이나 한 것처럼 그 시간과 그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촌각을 다투시면서 그 자리까지 걸어오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보통 그 당시에 여행을 할 때에도 그 중동의 뜨거운 그 열기 때문에 대낮에는 여행을 안 하는 법입니다. 서늘한 아침이나 저녁 낮을 통해서만 여행을 하는 법인데, 지금 그 정오가 되도록 예수님은 힘겹게 그 길을 걸어 오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그 우물가에서 만날 그 여인을 염두하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 길을 힘겹게 찾아오신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속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집념과 그 열심에 대하여서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향한 것만이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랑과 열심과 집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이 학창시절 때에는 좀 누군가 좀 좋아하는 여학생이나 남학생이 있어도 우리가 쉽게 표현하기 참 어렵고 어색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고백하고 뭐 사귈래 말래 뭐 이러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한국 문화도 그렇고 다가가기 참 힘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짝사랑이라는 것이 늘 있었죠. 그래서 쉽게 다가가지는 못하고 그래도 얼굴이나 한번더볼수 있을까 싶어서 그 여학생이 지나다니는 골목을 지켜서고 늘 이렇게 마음 조아리며 기다렸던 그런 기억도 있을지 모르고 또는 뭐 언제 한번 말이라도 한번 걸어볼까 싶어서 정류장에서 오랜 시간 기다렸다가 그 여인이 나와서 통학하는 그 시간에 같은 버스를 타고 가려고 기다렸던 그런 추억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가갈 수 있을까? 정말 마음에 그런 기대감과 상상을 가지고 늘 마음 조아리면서 이렇게 다가갔던 적이 있으시죠. 때로는 친구들이랑 짜고 니들은 그 여인이 나타나면 불량배 역할을 해. 그래서 가서 치근덕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짠하고 나타나서 너희들을 물리치는 그 일들을 하자. 그래서 친구들이랑 짜고 그 일을 해서 이렇게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했던 그런 기억도 있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자꾸 제가 그랬다고요? 좀 그런 용기도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새우구이 축제를 맞이해서 또 우리 성도님 중에 또 초대를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초대할 때는 우리 교회 한번 같이 가보십시다. 이제 예수님을 한번 같이 알아가 봅시다. 이렇게 몇 마디 청하는 말과 또 권유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들렸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초대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그 전부터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았던 어떤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기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가지시는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을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을 섭리하시고, 여러분들을 끌어다 앉히려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찬찬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 상황을 통하여서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건네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마음이 움직여서 결국 이 자리에 오시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설마 뭐 그냥 하는 말이겠지라고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못 믿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 사건을 보면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세요. 이 여인은 그저 정오가 되어서 여느 때처럼 물길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물동이를 들고 물길로 왔을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연한 만남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연하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미 그 여행을 떠나시기 전부터 그 여인을 바라보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길을 한 걸음에 달려오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자리를 찾아오신 것입니까? 우리의 인식 속에서는 그렇게밖에 생각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그 전부터 여러분 안에 어떠한 섭리와 어떠한 계획이 있었던 것이고 결국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와 만나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미 믿음을 가지고 신앙 안에 들어와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느 순간에 그냥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을 갖게 돼서 이 자리에 앉으시게 된 것이 아닙니다. 훨씬 그 전부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기 이전부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간섭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도 없는 자입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하여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 떼약볕 길을, 여행길을 지치도록 피곤하도록 달려오시고 그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이 여인을 만나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서 이 여인을 만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열심으로 오늘 이 땅 가운데서 별 볼 일 없고 정말 절망 가운데 상처투성이인 나 같은 존재를 바라보시고 열심을 품으시고 오늘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지금 만나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매번 보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목사님은 이 말씀밖에 모르나 봐 이런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신약성경 250페이지 29절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여러분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시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먼저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미리 아신 자들을 또 미리 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까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에베소서 1장 신약성경 310페이지 정도 보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 같이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도 보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목적을 품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기의 아들들을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것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들이 더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그저 감상적으로만 들으셔서는 안 되고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이 일들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하여서 오실 때에는 그 과정은 상당히 험난한 과정이며 치열한 싸움을 거쳐서 오시는 길인 겁니다. 우리는 다 죄와 사망 아래 놓여 있고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어서 사망 안에서 늘 고통하고 신음하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서는 우리를 잡고 있고 우리를 다스리는 그 권세들을 물리치고 이기셔야 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셔야 했고 모든 방해 요소를 뚫고 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실 때처럼 여러 가지 바운더리, 여러 가지 경계선을 넘으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그는 본체 하나님이십니다. 영광 중에 계셔야 할 분이십니다. 굳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으신 분인데 이 땅에 오시고 그것도 연약하고 한계 많은 이 추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가장 치욕스럽게 여기는 그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내어 맡기시고 거기서 피 흘리시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으시는 그 자리까지 행하시면서 감수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당하시는 그 고통은 의외로 쉬울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못이 박히는 이 일들, 이 아픔을 그 견디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어려운 이유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버림당하는 그 일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일들을 감수하면서까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죽은 영혼, 생명 없는 영혼,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예수님의 이러한 간섭과 이러한 열심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있으십니다.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하시면 예수님 당시에야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그런 경험이 없지 않느냐. 그러나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사도 바울을 만나실 때에는 특별한 기적과 간섭 가운데 정오의 빛이 나타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왜 나에게는 그렇게 다가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사례는 몇몇 사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어떠한 간섭과 집념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가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몇몇 사례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는 그 열심과 같이 아니면 그 이상으로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열심으로 찾아오시고 여러분 간섭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움직이기 위하여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문 두드리시고 또 대화를 요청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의 요청에 여러분 어떻게 응하시겠습니까? 여기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라면 예수님의 마음과 그 생각 속에는 보다 큰 목적을 염두에 두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저 이 사마리아 여인과 그저 만나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그 만남을 통하여서 그와 대화를 나누고 그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 깨우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더 큰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거라면 그 만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들 속에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시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더 큰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은 과연 어떤 것인가? 그 대화의 내용을 통하여서 무엇을 더 목적하고 의도하셨던 것일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들은 어떻게 의미가 있고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되고 어떤 깨달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이제 알아가야 할 내용이죠. 이것은 To be continued.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항상 이렇게 막 궁금해질 찰나에 이렇게 끝나고 다음 편을 기다리게 되잖아요. 설교도 좀 그럴 수 없을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 지난주에 이렇게 끝났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아, 그 정말 알고 싶은 소망함으로 이 교회에 나오셔서 또 말씀을 또 경청하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어느 만남을 가졌는데 다음 주에 안 나오시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은 또 다시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만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가, 그 중요한 내용을 이번에도 또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언제 예수님을 만날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회에 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진행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어떻게 접촉하시고 그와 나누시는 대화 속에서 무엇을 목적하시는가, 여러분 이 일들을 궁금하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함께 저와 함께 이 말씀의 내용들을 끝까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진리의 내용과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놀라운 깨달음들을 깨달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우리 과거의 삶들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들과 접촉하시고 말씀하시고 여러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